제102장 몸의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직 그분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몸이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까? 시편 133편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으로 흐르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이지 몸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은 머리에 부어진 후에 아래로 흘러서 그의 온 몸에 흐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므로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실 때 그분의 온 몸도 함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지체들인 우리는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나누어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분의 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육체에 붓지 말며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조건은 타고난 것이 매장되는 것임.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의 창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비둘기는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의 몸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침례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침례는 모든 낡고 타고난 것들을 전부 매장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침례받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육체를 매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한 것은 매장하기에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매장한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음과 매장을 거치고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실 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매장되고 부활했으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의 용도. 기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통해서 은혜는 머리에서부터 몸까지 흐릅니다. 기름의 용도는 몸과 머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모든 지체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 안에서의 성령의 기능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람의 몸의 신경과 같습니다. 신경은 온 몸의 각 부분의 지체가 연결되도록 지휘합니다. 머리는 신경을 통해서 각 지체를 온전케 하고 각 지체는 신경을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몸의 지체는 신경의 지휘를 따라 행하는데 신경의 지휘를 따르는 것은 머리의 지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몸 안에서 성령은 머리의 생각을 모든 지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머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와 머리의 관계를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붙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기름 부음의 가르침.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이나 생수나 불 등 여러 가지 방면들로 표현됩니다. 또한 성령은 생명과 능력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은 매우 보배롭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까? 연구하거나 의견의 조율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머리가 몸의 한 지체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할 때 그분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생명은 자유롭게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흐릅니다. 만약 우리가 기름 부음을 거절하면 우리와 머리의 관계는 방해받게 되고 생명의 흐름도 그치게 됩니다. 왜 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인도를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머리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직접 몸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부어집니다. 오직 믿는 이가 머리 아래 있을 때만이 그들은 비로소 머리로부터 온몸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또한 주님의 기름 바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은 거칠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바람이나 타는 불 같지 않고 기름으로 안에서 우리를 바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기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이나 성경 해석이나 이유나 시비를 판단하는 곳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느낌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느낌이 바로 성령의 기름바름입니다. 머리는 외적인 것을 근거로 몸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의 질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할 때 내게 생명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만약 안에서 사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기름 부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름 부음 없이 가서 일을 한다면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때 당신이 신방을 가는데 속에서 아주 냉담하다고 합시다. 교리나 인정이나 성경의 원칙에 따른다면 당신은 마땅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갈 때 마음이 더욱 냉담해진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당신이 신방을 갈 때 향기름을 바른 듯이 아주 자유롭고 편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안에서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산출된 가르침입니다. 이때 당신이 만약 이 기름 바름을 따른다면 당신은 할수록 힘이 있고 할수록 아멘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옳은가 그른가,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내적인 느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의 원칙, 즉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문제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문제입니다. 기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옳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사람이나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시골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압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며 사람을 편애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학식이 없는 시골 사람들은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총명하든 우매하든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행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바름과 율법. 구약에서 사람이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신약에서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한다면 그것 또한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죽은 율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안수하고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단지 성경의 말씀에 따라 행합니다. 그건 역시 율법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는 모세의 제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기름바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율법이 없고 오직 주님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의문 율법에 따라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의 기름바름, 곧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편 133편은 구약에서 기름을 얻는 것에 관해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압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세 차례 각지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비록 각 사람이 부른 노래가 다를 수 있지만 위를 향한 노래라는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경제나 교육을 논하지 않고 전쟁이나 정치를 논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마음은 오직 시온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단체적인 것이며 간격이 없고 독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불화, 질투, 미움 등을 한쪽에 제쳐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 수염에 흐르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얻습니다. 기름이 아래로 흐를 때 자연스럽게 머리 아래 있는 것은 기름을 얻습니다. 구약의 시편 133편은 신약의 에베소서 4장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바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 아래 있고 몸 안에서 생활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기름 부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합당한 위치에 서 있지 않고 머리 아래 있지 않으며 머리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또한 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얻으려면 우리는 한 면으로 머리 아래 순복해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 몸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믿는 이의 교통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몸의 생명이요 몸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면으로 교통의 누림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몸의 교통 안에 있을수록 성령의 기름 바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십자가로 깊이 육체를 처리하고 타고난 생명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이가 교통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타고난 생명을 처리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육체는 죽기에만 합당하고 티끌 가운데 누워 있기에만 합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만 합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따를 수 없고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완전히 주가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며 몸의 생명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바름을 갖게 되고 몸의 교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